9장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 나누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9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제 그 중심 인물이 후반부로 가면서 베드로로 다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두 여제자, 여성도들을 그 치유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중풍병자였죠.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을 봤고요. 연이어서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전무했던 이 여제자를 살려내는 사건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을 보지 않습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었던 것은 바로 초대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그 초대교회 그 영적 리더들 그룹 안에는 이 마더십, 어머니 리더십을 가진 영적 리더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또한 주도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여성들의 리더십을 당시에 인정했던 분위기는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혁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영적 리더로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그만큼 복음이 강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마더십에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머니 리더십은 굉장히 따뜻한, 공감할 수 있는,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나누었지만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저 함께 그녀와 울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공감하는 능력. 이게 바로 어머니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당시 초대교회 영적 여성 리더들이 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품어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성 리더십은 디테일이 강하다. 음지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 꼼꼼함, 돌봄.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한 디테일이 강한 여성 리더십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머니 리더십은 이 수평적 리더십이다. 권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연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부분은요. 42절인데요. 이런 여성 리더십,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한 뭐냐면 이러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다에 사는 애니아가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42절에도 다비다, 이 도르가가 죽음에서 깨어나는, 살아나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 사건 이후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또 누군가를 살려주는 이 기적 사건은 그냥 그 사람의 육신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표했던 바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바예요. 육신의 치유 필요하죠.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와 또한 기적을 베푸신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련과 고난을 가져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듦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토설하고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시련을 한번 없애주는 것으로는 여러분 그건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련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인내, 종국에게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숙함, 그 지혜, 그 능력,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바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주목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많은 니즈를 채워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민교회는 우리 오신 성도님들의 저는 다양한 니즈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회당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니즈를 채웠던 것처럼 저는 이민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인성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이민사회 이 교회는 독특하게 또 한국교회와 다르게 깊은 영적인 그 사랑의 교제장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사회적 친목을 도모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또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말씀으로 영혼이 도전받는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영혼을 살려내는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만 교제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좋은 것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넘어서서 교회 문 밖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올 한해는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전도 폭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도에 대한 그 불씨를 살리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격주마다 우리 나가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다락방이 전도의 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순장 수모님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다락방 모일 때 가급적이면 하나 그 빈 방석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는 영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치유와 기적과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43절을 또 한번 볼까요? 43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이 두 가지 그 기적 사건을 기록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좀 뭐 이렇게 크게 필요 없는 듯한 어떤 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욕바에서 계속 있었는데 머물렀는데 근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걸 이제 굳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뭐냐면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축을 도축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 가축을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보는, 가장 부정하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바로 이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바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많은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유대인들 또 영적 리더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바로 이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에둘러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그 부정한 땅, 부정한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무두장이를 만나서 그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난 베드로에게는 무두장이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품어낼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건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서로 개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게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베드로가 넘어 뛰어넘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만큼 복음은 레디컬한 거예요. 급진적인 겁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은, 아이들은 숫자에도 카운트가 되지 않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미 초대교회 안에는 여성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을 주목하세요.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아이들과 여성은 동일한 당시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노예와 상전과 노예의 관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당시에 흑인 노예가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레디컬한 거예요. 사회 악습을 끊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품고 있다면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이런 악습과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다른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급진적인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한 악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 안에서 여성들을 존대해주고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종들이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급진적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복음 안에는 그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목사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한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복음에 대한 색깔을 좀 저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데, 한동안은 이 복음이 저에게는 십자가로 다가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죠?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위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또 한 면에 여러분 복음을 보면 복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죠? 복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현장입니다. 복음 안에는 자아의 죽음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아주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복음에는 또한 긍휼이 담겨져 있죠. 복음에는 수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납이 담겨져 있어요.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균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수직과 수평의 막대기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진리가 농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강하면 결국은 모든 다양한 것들을 품어내기 때문에 용량이 넓어져요. 저는 이게 결론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이 강하다면 우리의 용량도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복음을 경험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향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진리를 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껴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